신명기 맥잡기 다섯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맥잡기로는 41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장부터 24장을 이제 살펴봤고,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25장에서 가능하면 30장, 근데 아마 30장까지 못 갈 것 같기도 한데요. 25, 26, 27, 28, 29 이 몇 장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규정이 나오는데, 특별히 5절에서 10절은 우리가 한자로 이야기할 때 형사 취수 제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형사 취수, 형이 죽은 다음에 형수를 취하는 거. 그 자꾸 잘못 이해하신 분이 형수 취사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형사 취수예요. 형이 죽은 이후에 형수를 취하는 그와 같은 제도. 이게 5절에서 이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형제들이 함께 거하는데 그들 중 한 명이 죽고 아이가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밖에서 남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녀의 남편의 형제가 그녀에게로 들어가 그녀를 아내로 취해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녀에게 행할 것이며, 이로써 그녀가 낳는 마다들이 죽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 형제의 아내 취하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형제의 아내는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올라가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이스라엘 안에서 자기 형제에게 이름을 일으켜 주기를 거부하여 내 남편의 형제는 의무를 행하려 하지 아니하나야 할 것이요, 그의 도시의 장로들은 그를 불러서 그에게 말할 것이며, 만일 그가 그 일을 고집하며 말하기를 그녀를 취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지 아니하노라 하거든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의 앞에서 그에게 다가가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응답하여 이르기를 자기 형제의 집을 세우려 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에게는 이같이 하리라 할 것이며, 이스라엘 안에서 그의 이름을 자기 신이 벗겨진 자의 집이라 할 것이니라. 이 내용은 여러분이 룻기를 통해서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여러 형제가 살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그냥 형제라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일 큰 형, 그 다음에 그 작은 형, 그 다음에 그 작은 형, 이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제도는 우리가 형사 취수 제도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러한 일들이 생기느냐. 지금 이거를 시행하면 큰일 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모세의 율법을 받은 신정 국가를 구성한 그 유대인들에게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교리적으로,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교리적으로 가져다가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하면 많은 무리가 이제 따르게 되고 비성경적인 그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한 두 달이고 이제 지나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이 시작이 돼서 가나안 땅을 이제 다 차지하게 되고, 그러면은 땅을 열두 지파에게 다 나눠줘야 돼요. 물론 레위 지파는 상속 재산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열한 지파에게 이 땅을 이제 나눠줘야 돼요. 그 땅을 나누면 그 지파마다 그 안에 가족들이 많이 있고 그 가족에 속한 대표들이 있잖아요. 그럼 모든 남자에게 각 사람에게 돌아가는 땅이 있는 거예요. 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이 있으면 내가 예를 들어 내가 100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땅은 내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내 땅이에요. 그거는. 영원토록. 이제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 지난번에 레위기 할 때 이제 희년제들 이야기했듯이 도저히 돈이 없어요. 살 수가 없어서 내 땅을 좀 팔아야 되겠어요. 땅을 팔았단 말이에요. 땅을 팔면은 땅은 50년마다 자기 주인에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50년 이제 시작이 된 상태에서 10년쯤 지나서 땅을 팔면 40년간의 권리만 파는 거예요. 50년이 되면 무조건 그 땅이 그 본 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남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에게는 하나님이 상속으로 정해주신 그런 땅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유산으로 넘겨받을 상속자가 반드시 있어야, 그래야 그 땅이 계속해서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남자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러면 형제가 대신 그 아내를 취해서 그 죽은 형의 이 상속 재산을 위해서 아이를 낳는 이와 같은 그 제도, 이와 같은 제도는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사람, 남자에게 땅을 이렇게 배분해 주신 이와 같은 제도는 심지어 천년왕국에서도 유효해요. 우리가 한번 다니엘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이제 12장 거기 가서 보시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장 2절,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전한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전한 치욕에 이르며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인류 통치 계획을 느부갓네살로부터 시작해서 천년왕국에 이르기까지 그 천년왕국이 다니엘서 2장에는 하늘의 왕국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계획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끝에 유대인들이 이제 부활하는 거, 이걸 이제 보여줍니다. 이거 보여준 이후에 13절 가서 보면 다니엘에게 그러나 너는 끝이 이를 때까지 내 길로 가라. 내가 안식하다가 그 날들의 끝에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그때 내 몫으로 정한 곳에 서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다니엘이 지금 어디 가 있냐? 바빌론 땅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 상태에서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의 일이에요. 2600년. 이제 앞으로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다니엘이 속한 그 지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지파에 다니엘을 위한 그런 땅이 있다는 거예요. 내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몫으로 정한 곳에 내가 가서 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다니엘이 부활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 신정정치가 다시 부활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 다니엘에게 정해진 그 땅에 다니엘이 들어가서 숨어 자기 몫을 상속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이제 해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형사 취수의 제도는 천년왕국에서는 그것을 한다 그런 얘기 없습니다. 천년왕국에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대인 남자 모두에게 지정된 땅이 있어서 심지어 그 땅을 배분받는 그 일이 천년왕국에까지 이렇게 지속이 된다는 그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 한 번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것은 신정정치 하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시대에 50년 만에 땅을 다시 돌려달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도 불가능한 일이고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이 되면 그때나 이제 다시 이런 내용이 이제 가능해져요. 자, 그래서 동생이 자기 형의 아내 취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 동생에게서 신을 이제 빼앗고 침을 뱉고 그리고 자기 형제의 씨를 이어주지 않는 그와 같은 자라는 불명예스러운 그와 같은 호칭으로 그 남자를 부르라고 그렇게 해서 그와 같은 수치를 당하든지 아니면 형을 위해서 씨를 이렇게 생산해내든지 이와 같은 일을 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주겠다고 한 그 상속의 땅을 유지하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그와 같은 제도를 이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룻기에 가서 보면 보아스라고 하는 그 사람 있죠? 룻이 모압 땅에 가서 이제 룻이 나오미가 이제 모압 땅에 가 살다가 모압 여인 룻을 데리고 이제 자기 땅에 다시 돌아왔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나오미의 남편도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들들도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땅과 더불어 그들에게 속한 그 여인이 지금 여기 룻이란 말이야. 이 여인을 회복해 줄 수 있는 구속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구속자는 누구만 되냐? 친족만 되는 거예요. 친족. 그래서 원래는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친족인 형제가 해야 되고 형제가 없으면 점점 이렇게 멀리 해서 나머지 다른 친족들이 이와 같은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을 구속을 해야 돼요. 구속을 한다는 건 돈을 지불하고 구출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롯이 먹고 살 것도 없고 그렇죠? 또 롯의 남편에게 속해 있던 그런 땅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거를 구속, 리딤을 하려면은 그럼 반드시 친족 구속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친족 구속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보아스예요. 근데 문제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이 모든 것을 내가 구속하겠다 하면 그러면 이 룻이 그 친족의 아내가 되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친족이 내게 해가 있을까 봐 아마 아내가 많이 있었나 보죠. 이런 상태에서 또 아내를 데려다 보면 그러면 내게 화가 있다. 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는 못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신을 벗어 던지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죠. 이렇게 해서 보아스가 모든 장로들을 증인으로 삼고 이 룻과 그녀에게 속해 나오미에게 속해 있고 그 나오미의 남편에게 속해 있던 그런 모든 것 이것이 이제 내가 구속을 해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 사람들 위해 씨를 생산해내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어 이 그 말씀이 여기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는 형사 취수제도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악용을 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그런 사람들이 마태복음 22장에 이제 23절에서 33절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무엇하고 시험하느냐?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제일 큰 형이 아내를 취하고 자식 없이 죽고 그래서 둘째가 셋째가 넷째가 다 해서 일곱째까지 그 여자를 다 아내로 취했는데 그럼 부활의 때에는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지금 얼마나 큰 아이러니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죠. 부활을 빌미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이제 33절 그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29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파워도 알지 못하게 이 부활하는 파워도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 때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거 그거 너희가 성경에서 읽어본 적이 없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냐 그러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이 매일같이 얘기하는 게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요 우리 조상이 이삭이요 우리 조상이 야곱이라고 얘기할 때마다 다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다 살아있다 그러고 저 그러고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믿지 않는 거예요 이와 같은 아이러니가 이제 생기게 될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다고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다 엊그제 우리 이명자 어르신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새벽 5시에 심장마비가 와서 그래서 오후 5시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12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정말 뭐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당한 그런 일들 중에 아마 가장 놀랄 그런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다 불신자가 죽어도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고 신자가 죽어도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어요 다만 가 있는 장소가 틀린 거예요 가 있는 장소가 틀리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장에는 형사 취수 제도라고 하는 이 신정 정치 하에서 이스라엘에게만 가능했던 이와 같은 제도가 이제 그 안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26장에는 하나님께서 첫 열매와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첫 열매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열매 말 그대로 첫 열매예요. 예를 들어 내가 뭐 대학 다 졸업하고 그리고 취직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처음 월급 받을 때 그 월급에 얼마를 띄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게 첫 열매예요. 뭐 그런 의미의 첫 열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뭐 곡식을 이렇게 키우는 그런 사람 같은 그 밭에서 나는 거 처음 마은 것도 첫 열매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의미 하여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미의 첫 열매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헌금에 대해서 이래저래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의 그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놓칠 때가 많아요. 이거 구약시대 거니까 무조건 다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한번 잠언에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에 가서 보니까, 잠언 3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잠언 3장 5절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9절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이 새 포도즙으로 터져 넘치리라. 여기 지금 이 9절 10절에 앞서 나와 있는 말씀이 뭐냐 하면 5절 6절이에요. 5절 6절.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 자신의 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사람만이 주님을 공경하면서 주님의 나라에서 내가 받게 될 것과 같은 보상을 생각하며 자기가 가진 것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지 제가 뭐라고 규정은 못합니다. 그 첫 열매가 무엇인지. 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6절에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제가 헌금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의 이 웨슬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갑이 열리지 않는 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를 제대로 알 수가 없다고 요한 웨슬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교회에다 뭐 어떻게 하라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아끼는 것을 그걸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거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예배 시간에 헌금을 모으고 가서 헌금을 드리는 그와 같은 이 예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왜냐하면 내가 아끼는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떼어서 드리는 게 그게 진정한 의미의 예배 행위거든요. 다만 너무 한국교회 이 헌금 강요가 너무 많다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그게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분이라고 하면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가 아끼는 것 중에 정말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을 표출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 가서 보니까 이제 11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11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14장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세 종류의 11조가 있다 그랬어요. 먼저 10%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 성막, 성전 이런 모든 것들을 보수하고 하는데 쓰기 위해서 필요한 10%가 있고 또 10%는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실 곳으로 가서 그 당사자와 온 가족이 뛰어놀며 먹으면서 쓸 수 있는 그와 같은 10%가 있고 3년에 한 번씩 가난한 레위 사람들과 과부들과 아버지 없는 자들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모아놓는 그와 같은 11조가 있다. 그래서 연 평균 23.3%의 11조를 이스라엘 백성이 드려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12절 가서 보면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너는 내 소출의 모든 11조 드리기를 마치고 그것을 레위 사람과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에게 주어 그들이 내 성문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차원의 11조가 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생겨나고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결국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빌론 포로 생활 가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게 3년마다 드린 그런 11조가 있는데 아모스 4장 4절 여러분 한번 거기 가서 보시면 개역성경은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라고 이렇게 오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3일마다 드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처럼 3년에 한 번씩 드려야 그래야 살만하지 3일마다 한 번씩 드리면 큰일 납니다. 이게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 교리에도 맞고 우리가 행하기에도 맞고. 물론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시대에는 그런 십일조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건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이 시대는 율법적인 의미의 십일조를 드리는 시대가 아닙니다. 다만 구약 시대에도 23.3%로 강제로 부과된 그와 같은 십일조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그와 같은 그 경륜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며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시대에 적어도 10분의 1 정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헌금을 드리는 거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원칙적으로 구약적 의미의 십일조는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7장에 가서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그런 일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뭐를 해야 되냐? 2절, 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는 날에.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 팔레스타인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집트가 여기 있어요.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쭉 와갖고 이렇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들어가면 요르단을 건널 수가 없어요. 그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으로 와서 요르단강 밑으로 해서 이쪽으로 해서 지금 여기 모압 땅 이쪽에, 이쪽 동쪽에 와서 이 동쪽에서 요르단강을 건너서 지금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요르단을 건너서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지도를, 이게 팔쪽에 보면 이런 지도가 있는데, 이런 지도 보시면 여기가 이집트잖아요. 여기가 이집트,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아, 이렇게 쭉 가는데 어떻게 요르단을 건널까?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돌아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요르단강 동쪽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은 항상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그래서 성막이든 아니면 성전이든 항상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게,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그 두 가지는 눈에 보이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하는 일은 그건 뭐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렇지만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린 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크게 표시를 내서 두 가지를 해라. 하나는 뭐냐? 너는 큰 돌들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를 것이요. 또 건너간 뒤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4절, 그러므로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거든 너는 내가 이날 너희에게 세우라고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것들의 석회를 바를 것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8절에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매우 분명하게 기록할지니라. 커다란 돌, 그걸 몇 개를 세우라 그래요? 거기 가서 보니까 돌들, 큰 돌들 지금 세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세워서 거기에다 율법의 말씀,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십계명의 율법의 말씀이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이거 모든 걸 다 적을 수는 없으니까 그걸 커다랗게 이제 세워놓고, 그래서 언제든지 와서 보라는 거예요. 어디다 세우라 그래? 에발산에 지금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크게 엄청나게 큰 돌을 해서 이렇게 세워놓으면 지나갈 때마다 보고, 이것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이기도 하고, 이 사람들도 기억하고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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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까지도 계속해서 이걸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표시를 하라고 했어요. 두 번째 하라고 한 것이 뭐냐? 11절, 모세가 바로 그날 백성에게 명하여 말하되 너희가 요르단을 건넌 뒤에, 요르단을 이제 건너가면, 그러면 건넌 뒤에 열두 지파가 해야 될 일을 모세가 이제 기록을 했어요.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 이 여섯 지파는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이들 곧 르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해 에발산에 서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이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 여기 한영대역이나 큰 글자에는 8쪽에 있고, 아마 스타디바이블엔 이 지도가 아마 19쪽쯤에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12지파 중에 여러분이 요르단강 오른쪽에 있는 땅은 모세가 정복을 해서 누구하고 누구에게 줬다 그랬어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다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르단강을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 땅을 이제 나누게 됐어요. 땅을 나눈 다음에 이 땅, 이 팔레스타인 땅 여기 가서 보면 팔레스타인 땅의 중간쯤에 어떤 도시가 있냐.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세겜이라고 여기 세겜이 도피도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피도시가 총 몇 개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여섯 개가 있는데 그 여섯 개 중에 하나가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이 세겜이라고 여기 거기 가서 보니까 이 세겜이라는 땅이 어디에 지금 들어있느냐 하면 므낫세 반지파의 남쪽 땅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세겜이. 한번 가서 보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에브라임 산의 세겜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북왕국의 핵심이 되는 그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강성하게 됐고 그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 다음에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가 둘이 반목하고 갈등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 북쪽은 많은 경우는 그냥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지역이 포함된 그 지역의 이름을 에브라임 산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름은 에브라임 산 아니면 에브라임 산지가 되고 거기에 보면 므낫세 반지파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의 맨 밑에 에브라임 지파하고 달려고 하는 그 부분에 뭐가 있냐? 세겜이 있어요. 자, 오늘 나눠드린 이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므낫세 반지파, 그거를 지금 여기 크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므낫세 반지파. 그래서 여러분 가서 보시면 이 지도에 가운데 지금 므낫세 반지파 보이시죠? 그 밑에가 에브라임 지파 보이시죠? 예, 거기에 가서 보니까 므낫세 반지파의 맨 밑에 에브라임하고 달랑말랑한데 거기 뭐가 있냐 하면 세겜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맞죠? 예. 이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의 북쪽에 무슨 산이 있냐?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그리심산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심산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나중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한 이후에 예, 아시리아 사람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에다가 이교도들을 데려다 놓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교도들하고 이렇게 혼혈이 생기면서 혼혈 족속이 태어나게 돼요. 그 혼혈 족속의 이름이 사마리아 족속이에요. 그 사마리아 족속들이 주로 살던 도시의 이름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여러분 보이시죠 거기에? 예.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 살면서 이스라엘 원래 그 유대인들에게 예, 멸시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도저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오지 못하게 막으니까. 그래서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는 요 그리심산에, 요 그리심산에다가 사마리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그와 같은 모세오경을 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서 그 산이 그리심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시면 수가성의 여인이 나오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때가 예루살렘에 있다. 그 산이 이름이 그리심산이에요. 그 여자가 살던 도시가 바로 여기 세겜입니다. 여기 아시겠죠? 수가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요 세겜하고 거의 붙어있는 그런 도시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에발산에서는 여섯 지파가 축복하기 위해서 서고 그리심산에는 여섯 지파가 저주하기 위해서 이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발산은 세겜의 북쪽에 있고 그리심산은 세겜의 남쪽에 있어요. 그 사이에 골짜기,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가서 여러분이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우리식으로 무슨 산골짜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골짜기는 산과 산이 있으면 그 사이가 평야를 이루거든요. 그 평야를 성경은 많은 경우에 골짜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스루엘 골짜기거나 오 골짜기 시골 무슨 이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스라엘 평야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평야 산과 산 사이 이렇게 평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심은 잘라냈다는 그런 뜻이고 에발은 벌거벗었다 대머리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남쪽에 있는 그리심산의 높이는 해발 881m 그리고 저 북쪽에 있는 에발산의 높이는 940m 그래서 그 정상과 정상 사이의 거리가 약 3km 정도 이렇게 되니 그 사이가 여러분 이렇게 골짜기를 이루면서 평야를 이루게 이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섯 지파가 그리심산에 서고 여섯 지파가 에발산에 서서 에발산에 선 지파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그리심산에 에발산에 선 사람들은 저주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축복을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발산에서 저주는 어떤 저주를 하는 거냐? 15절 기술자의 손으로 만든 것, 다시 말해 우상 숭배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 온 백성이 아멘 하고 하면 그냥 메아리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산과 산 속에서 저주를 한 가운데 온 백성이 아멘 하면 그냥 메아리가 쫙 퍼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머릿속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저주받는다. 그렇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없인 여긴 자 저주받는다. 자기 이웃의 지게표, 이건 뭐냐 하면 각 사람이 토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토지가 내 것이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 랜드마크, 표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 표시를 쑥 하고 옮겨놓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상속재산이 옮겨진단 말이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몰래 가서 밤에 가서 무슨 지게표, 이 랜드마크를 옮겨놓는 사람은 저주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그네나 아버지 없는 자, 과부같이 힘없는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해서 이들을 괴롭히는 자는 저주받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 아내와 함께 눕는 자, 이와 같은 자는 저주받는다. 21절 짐승하고 수간하는 자 저주받는다. 또 자기 누이,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받는다. 자기 장모와 함께 눕는 자 저주받는다. 이런 모든 것들 다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26절에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내가 몰랐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디다 돌까지 크게 만들어서 거기다 석회를 다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을 해놓고 지금 메아리가 치도록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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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메아리가 치도록 아예 귀에 박히도록 하나님이다 그렇게 했는데 나는 그걸 몰랐습니다. 오리발을 내면 그 유죄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 말씀이 대단히 정말 이 구약의 이런 것들 읽으면은 하나님 하여튼 얼마나 치밀하게 이렇게 하시는가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을 하고 여호수아 8장 가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2절에서 35절에 가서 보니까 그가 거기서 돌들 위에 모세의 율법 사본을 기록하였는데 그것은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기록한 거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두 가지 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는 돌들 위에 모세의 율법을 기록해야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기 8장 32절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돌들 위에 기록했죠.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느냐. 33절 그들의 절반은 그리심산 맞은편에 서고 그들의 절반은 에발산 맞은편에 섰으니 이것은 전에 주의 종 모세가 명령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한 것과 같았더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여섯 지파씩 서서 그래서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큰 소리로 외치고 아멘하라고 한 그 내용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가서 실천하는 그런 내용이 여호수아기 이제 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28장은 이 복만이 준다고 하는 교회에서 단골 레퍼토리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말씀이 신명기 28장입니다. 보통 긴 게 아니에요. 68절로 되어 있어요. 신명기 28장은 68절로 되었어요. 68장. 68절로 되어 있는데 68절 중에서 순종의 복은 1절부터 14절까지만 순종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 총 54절은 저주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저주에 대한 건 안 읽고 항상 어디를 읽냐 하면 1절에서 14절만 읽어요. 그렇죠? 너희 원수들이 너희를 치려고 한 길로 들어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간다고 하죠. 빵 반죽 그릇에 빵이 넘치고, 그렇죠? 뭐 하여튼 그런 것들만 계속해서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무조건 부자가 된다. 이거 주장하는, 뭐라 그럴까, 어리석은 목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여기 신명기 28장, 29장, 30장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지, 이걸 가져다가 지금 이 시간에 1절부터 14절을 읽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많이 하고 헌금하고 새벽부터 주차장 봉사하고 이러면, 그러면 아들이 잘 되고 딸이 잘 되고 교통사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성경을 완전히 잘못 해석한 거예요. 완전히 잘못 해석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신명기 28장, 29장, 신명기뿐만 아니라 모세의 오경은 1차적으로 그냥 100%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셔야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예.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왜 그러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땅의 백성이에요. 땅의 백성이에요. 신약시대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백성, 우리 교회는 하늘의 백성이에요. 하늘의 백성. 그래서 구약시대 땅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땅의 복이에요. 여러분, 여기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읽으면서 이걸 하면 영생을 받는다 이런 거 있나 한번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몇백 번을 읽어도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 이교도들이 살던 그런 시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그 중에 지금 이스라엘 하나 택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실제로 보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땅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땅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되고 빵 반죽 그릇에 빵이 잘 되고, 그렇죠? 포도원을 한 명이나 포도가 많이 열리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확실히 효과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여기 28장에 나와 있는 그런 복입니다. 순종의 복. 예,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를 따라잡으리. 여기 나오는 너는 다 이스라엘이에요. 내가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가 복을 받고 내 바구니와 내 쌓아둔 것이 복을 받으면, 이런 복을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복이 정말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예. 아, 이런 복을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복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그렇죠? 예.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이방인이든 아니면 유대인이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이 사람들, 이 교회에 속한 이 사람들에게 100% 확실하게 약속해 주신 것은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공동 상속자가 되는 복이에요. 이와 같은 복은 100%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런 복을 약속해 주지 않았어요. 그들이 많은 물질적인 복은 누렸을지 몰라도 어떤 사람만 구원받았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만 구약시대에도 영생을 받았던 거예요. 물질의 축복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같이 순종하고 왕이 순종하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물질의 축복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다 잘 살았단 말이에요. 다 잘 산 게 영생이 아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 잘 산 게 구약시대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못 산다고 해서 영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또 반대로 못 살아도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토록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있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에베소서 1장 2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 나와 있는 거, 주께서 너를 치려고 일하는 원수들을 내 얼굴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너를 치러 한 길로 들어와서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한다. 이런 거 하고 25절, 그렇죠? 주께서 이제 저주를 내리게 되면 너로 하여금 내 원수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 그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며 또 땅의 모든 왕국으로 옮겨진다.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AD 70년에 나라가 멸망하면서 땅의 모든 왕국들로 흩어졌죠. 맞습니까? 이런 거 지금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은 오직 한 민족에게만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 저주의 말씀과 그 다음에 축복의 이 모든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이다. 이런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상 숭배, 36절, 64절 이런 데 가서 보면 결국 우상을 숭배하다가 쫓겨나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던 이교도들 국가로 가서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와 같은 악한 일들 이 사람들이 겪게 되고, 이런 가운데 외적의 이제 침략을 받고 하는 가운데 53절에서 57절에 가서 보면 전쟁이 일어나서 먹을 양식이 없게 될 때 자기 자식을 죽여 삶아먹는 이와 같은 악한 일, 이런 악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그와 같은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악한 일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65절에서 68절 이 유대인들이 불순종에 불순종을 거듭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내 생명이 내 앞에서 의심 중에 드리워질 것이요. 생명을 보장을 못하는 거,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밤낮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하지 못하리라. 내가 두려워하게 될 내 마음의 두려움과 내가 보게 될 것, 즉 내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면 좋겠다 하고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면 좋겠다 하리라. 주께서 너를 배에 실어 전에 내가 네게 말한 길, 곧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또 보지 아니라 하던 그 길을 통해 너를 이집트로 끌고 가고, 그래서 온 나라에 끌려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리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겠다고 했고, 이런 일이 1940년경에 나치 독일에 의해서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을 통해서 600만 명이 죽는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아마 제가 지난해인가 지난해인가 이제 미국에 가면 워싱턴 그 수도 안에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600만 명을 어떻게 죽였는가를 유대인들이 돈을 모으고 미국 정부가 이제 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교훈을 줘야 되겠다고 시청각 박물관을 거기다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독가스 그 실에서 죽은 거, 그 사람들 그 신발들 모아놓은 거, 이런 것들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될 때 당하는 그 형벌이 얼마나 가혹한가 하는 거를 저희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28장의 1절부터 그 14절 말씀, 모든 거 다 복받는다, 복이 된다, 만사형도 이런 거 주장하는 그런 구절로 오용을 하면 그 목사는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자, 29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조금만 더 공부하고 그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시작을 하면서 29장하고 30장을 읽었어요. 29장하고 30장. 자, 29장은 1절부터 몇 절까지 돼 있냐? 29절까지 돼 있고, 거기에다가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총 39구절이 나와요. 이 39구절을 그거를 팔레스타인 언약이라고 그래. 신학자들이 팔레스타인 언약,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40년 전에 모세와 함께 호렙에서 맺은 언약이 있어요. 한번 29장 1절 가서 보세요. 주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맺으신 언약 외에, 이게 뭐예요? 모세와 함께 40년 전에 지금 살아남은 이 사람들의 아버지들하고 40년 전에 맺은 언약이 있죠. 그 언약의 이름이 시내산의 언약이에요. 그 시내산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호렙산이에요. 그래서 호렙에서 40년 전에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 외에 그분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맺으신 언약의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지금 요르단강이 있어요. 요르단강이 오른쪽에 있는 지역이 모압 땅이에요. 지금 모세가 지금 백성들 데리고 지금 모압 땅에 와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백성은 40년 전에 20살 이하에 있던 그런 아이들이에요.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던 이 아이들이에요. 이 40년 동안 빙빙 돌면서 아버지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20살 이하가 되던 아이들이 이제 40년 돼서 뭐 60된 사람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사람들하고 여기 지금 모압 땅에 지금 몰려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되는가? 조금 있다가 요르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는데 바로 이때 이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이 새로 태어난 이 자손들과 함께 맺는 이 언약의 이름, 그 언약의 이름을 신학자들은 보통 팔레스타인 언약이다 그런다. 팔레스타인 언약. 팔레스타인은 말은 안 나와요. 근데 팔레스타인이 뭐냐 하면 가나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팔레스타인 무슨 분쟁 나오잖아요. 그 팔레스타인이 가나안 땅이에요. 100%. 예.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한 그런 언약이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그 언약의 이름을 팔레스타인 언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나는 신명기를 딱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신명기 핵심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면 신명기 29장하고 30장 1절에서 10절만 읽으시면 돼요. 그게 신명기 요약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신명기 요약을 내가 읽어야 되겠다. 신명기가 34장까지 있는데 이걸 내가 다 읽을 수는 없고 그래도 신명기의 핵심이 뭔가를 내가 이렇게 딱 뽑아서 읽고 싶다 하면 그러면 신명기 29장하고 30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으면 그게 신명기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언약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특히 29장에는 1절부터 8절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3절에 큰 시험들과 표적들과 그 큰 기적들 내 눈이 보았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이날까지 주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40년간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거니와 너희가 입은 옷이 날지 아니하고 내 발의 신이 날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빵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사들의 음식 만나를 내려주시고 이들보다 앞서 가시는 그 반석, 그 반석이 고린도전서 10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유가 뭐냐? 나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너희가 정확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했다. 하나님 이제 그 얘기를 하시고 9절에서 15절은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 그 다음에 16절에서 29절은 이거 준수하지 않으면 그러면 불순종으로 인해서 저주가 너에게 임한다. 이게 신명기 핵심이에요. 계속해서 돌아가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예, 과거를 회상하라. 그렇죠? 그 다음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그거 하지 않으면 불순종의 저주가 임한다.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빙빙빙빙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누구하고 언약을 맺었냐? 10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10절에서 12절. 예, 여기 맺은 사람들은 40년 전에 이집트를 떠나올 때 그 아버지들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들은 이 가나안 땅 정탐할 때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그게 다 죽어버렸어요. 4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태어난 자들하고 그 당시에 20살 이하가 되었던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 사람들하고 모세하고 다시 언약을 맺게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의 이름이 팔레스타인 언약이다. 그러면 여기 가서 보면 신명기 읽고 읽고 읽으면 계속 그 레퍼토리예요. 뭐야 다시 얘기하지만 과거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해라. 그걸 안 하면 불순종의 저주가 임한다.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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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아유 왜 이렇게 지겹게 많이 말씀하시나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그렇게 반복을 해도 들어가자마자 우상 숭배하거든요. 야,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됐다. 한번 저와 여러분의 불순종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만 탓할 게 아니고 정말 어려움 조그만 거 이렇게 겪고 나면 그냥 금방 막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그게 우리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하신다는 그런 내용.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구속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 순종한 의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순종은 땅에 속한 이 백성에게 복으로 이어지고 땅에 속한 이 백성에게 불순종은 곧바로 저주로 이어져서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 맨 끝에 이스라엘 백성이 온 세상으로 흩어져서 많은 사람들의 저주거리가 되는 그런 내용이 실제적으로 기록이 되고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그들에게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